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저는 시편 100편을 즐겨 암송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이 요절로 외웠던 건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가는 말씀인데요. 이 100편이라는 숫자가 참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나요? 어떤 일들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8월 27일이죠. 뉴스에서 봤는데 FBI에서 미국 교회 하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구속을 했는데요. 킹덤 오브 갓 글로벌이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자칭 사도라는 저분이 이제 구속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서 나한테 기도받으라 그러면 이 목발을 집어던지고 휠체어를 차버리고 이제 걸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런 일은 없었고 이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 걸려 죽거나 지옥 간다라고 협박하고 교인들 가두고 때리고 밥 굶기고 뭐 이러고요. 헌금 걷어가지고 그 헌금으로 뭐 했냐면 고급 주택 그리고 보트 그리고 승용차도 제일로 비싼 거 벤틀리 뭐 이런 거를 타고 사치 생활을 하다가 FBI에 구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왜 이런 교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참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아니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복종하는 교인들도 참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요.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 이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 락밴드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대단한 솔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독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미디언보다 더 재미있는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원맨쇼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쇼 같지 예배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면 안 되는데 저도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봄, 워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지금 드리시는 이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까? 보는 예배입니까?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예배 오시면서 야 늦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재촉하다가 혹시 가족들끼리 다투시며 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멀리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걸어오는 건 그나마 어렵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발 750m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올라오는 길인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면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7마일 정도예요. 차로 달리면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가파른 길인지 상상이 가시죠? 저런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길에 강도도 많고 들짐승도 많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 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길은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지요. 오늘 예배 오는 길 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들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귀합니다. 순례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성전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말에는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데 예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만 예배 본다라는 말은 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은연 중에 뭔가 보려고 합니다. 야, 오늘 찬양팀 연습 잘해가지고 잘 맞추나 한번 보자. 이 성가대는 어떤 곡 하나 한번 보자. 저 목사 아틀란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설교 준비 똑바로 했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보는 것 같은 영향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드림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배의 시작은 원래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사는 말 그대로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게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에 사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해외 선교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에 어떤 소년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그 강대상 그 헌금 궤가 있는 그 자리에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헌금 바구니를 깔고 앉았어요.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년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해야 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절을 드립니다. 제가 크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헌금과 함께 그 소년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데이빗 리빙스턴이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마음이 있는 예배인가요? 성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받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단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텍사스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먹고 가자 해서 시골길에 있는 거기에 멕시칸 음식점이 하나 있었대요. 멕시칸 음식점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가려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이 끝없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겁이 나더래요. 아이고야, 이거 바가지 쓰겠구나. 이거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이 음식은 내가 시킨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대요. On the house. 이 집에서 다 드리는 거니까 염려 말고 드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부님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 대접, 목회자 잘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료로 음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음식점 앞에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줄을 서더래요. 그리고 그 모인 어머니들이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드밀면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드밀면서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free thing. 이 목사님은 영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한국말로 열심히 애들 머리에 대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엄마들은 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식당이었는데 식당이 완전히 예배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거 뭐 한국말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계속 줄을 서니 이게 뭐냐,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든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든가. 순식간에 식당이 예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마음 넓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농사가 시작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내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킨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분을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시간은 이 사실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의 작품으로 커스텀 메이드, 각자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놀랍게 생기셨네요. 참 놀랍게 생기셨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가면요, 쉬운 문제는 정비소에서 쉽게 고칩니다. 뭐 오일 갈고 뭐 타이어 갈고 이런 거 쉽게 고쳐요. 그런데 요즘 차들이 갈수록 복잡해져가지고 정비소에서 못 고치는 차들이 많아진답니다.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딜러십 가세요. 딜러십. 제조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물며 차도 복잡해져서 이 차도 제조사가 아니면 못 고치는 게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복잡한 우리 인간, 우리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 가면 되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면.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고침받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정비사가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정비사는 자신만만하게 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치는데도 차를 고치지 못합니다. 낑낑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서고 양복 입은 노인 하나가 내려가지고 제가 좀 봐드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설명을 하죠. 나는 정비사고 내가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영감님 고맙습니다만 가던 길 가세요. 그런데 이 노인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서 뭘 잠깐 만지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비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영감님이 씨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헨리 포드인데요.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가 못 고친 걸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고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 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세상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우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드린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찬양이 많습니다. 최소 7곡이 들어갑니다. 설교 다음으로 시간이 제일 많은 게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시기 이러실 거예요. 그거 알아.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이렇게 구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좋은 구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노래들이 세월이 지나면 찬송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100년쯤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성가들이 찬송가로 들어옵니다.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 우리 찬양을 구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먼저 위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위에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찬송이 뭐가 있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에 보면요, 마지막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찬송이 더 인기가 있냐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찬송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 이 두 찬양은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제가 앞에 부르는 찬양을 고를 때도 이 둘을 균형을 잡고 섞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 섞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틀란타에 있는 저희 교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컬럼으로 써서 보고를 해드립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여러 순서들과 강사들이 계셨는데 다들 좋으셨지만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분은 찬양 사역자인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찬양,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라는 찬양도 그렇고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을 이분이 참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부서져 버렸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그리고 친척집에서 자랐는데 친척집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별과 학대를 받는 중에 참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대요. 아이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 돈으로 무료로 이 아이에게 성악 레슨을 1년 동안 받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성악과에 들어가서 성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자식들도 셋을 낳았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어린아이 때 220볼트 아웃렛에 젓가락 두 개를 꼽아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타버리고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서 고생고생하다가 끝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틀란타 고개에 같이 오셨어요.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이 됐는데 만나자라고 연락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 좀 네 이름으로 받자 라고 해서 대출을 받고 또 망해먹어서 지금까지도 그 대출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집 나간 어머니를 용서하고 끝내 용서하면서 살아가며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데, 집안이 저렇게 엉망이고 흔들리고 부모 자식이 다 버리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그분의 삶의 바탕은 너무나 엉망이었고 이토록 엉망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하고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정하고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잘못된 인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 가정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삶의 전체가 흔들려요. 교회와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처럼 가정이 흔들려도 주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내버스의 사진입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무엇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저 화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 손 붙잡고, 옆에 있는 가족 손 붙잡고, 옆에 있는 애인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덜 흔들리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폭풍이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죠. 마음에 돌덩이가 앉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도 옆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덜 흔들리는 방법,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닻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냥 버릇이 되어 주일이 되면 예배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한 주간 동안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예배를 인생의 닻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직장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험한 길을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들은 이 생활을 평생 반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만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던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 위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